사도행전 11번째 복음과 에디오피아 4시의 만남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였습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자주 발견합니다. 오늘 빌립과 4시의 만남이지만은 앞으로 계속되는 사도행전은 사울과 예수의 만남, 사울과 아나니의 만남,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계속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만남은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빌립이 천사의 말을 듣고 광야로 가니까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려고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마차에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고 어떤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중앙 부분에 있는 나라인데 성경 표현대로 땅끝에 있는 나라인데 이 사람이 어찌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요? 또 어떻게 넷시가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성경을 그리고 하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지.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온 넷시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런 걸 성경에다 기록했을까요? 뭐 이런 질문 안 떠오르세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예루살렘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복음의 불꽃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더니 오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퍼져가는데 당시의 땅끝에 해당되는 아프리카 한 구석에 있는 나라 에디오피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는 주님의 선언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를 잘 아십니까? 이 나라에는 솔로몬 왕과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만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 남쪽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남쪽에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예전에 그 고대 에디오피아 왕국은 지금의 수단에 위치한 고대 메로 왕국 구약 성경에서 구스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성경에 한 60번 이상 언급된 곳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인데 또 6.25전쟁 때는 유엔군으로 우리나라에 파병까지 한 나라입니다. 자, 신기하죠? 어떤 사연으로 이 나라에 다른 것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이 아프리카 이 남쪽에 있는 나라가. 자, 오늘 본문이 넷시가 이 나라의 재무장관이라고 기록한 이유를 감안하면은 이 나라의 복음이 퍼지게 된 사연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빌립에게 복음을 받은 에디오피아 넷시가 자기 나라 가서 돌아간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은 넷시가 신실한 유대교 신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거 쉽게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더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나라인데 말하자면 당시로는 땅끝에 있는 나라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이 이런 사연입니다. 에디오피아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많은데 우선 피부색이 다릅니다. 사진. 이 피부색이 얇고 구리빛으로 빛나는 그 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저분이 누구지 아십니까? 나오미 캠벨. 저 사람이 세계 슈퍼모델입니다. 저 사람이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좀 다르죠? 지금 에티오피아에는 팔라샤라고 불리는 검은 피부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1984년부터 30여 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후손 10만 명을 이스라엘로 데려왔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유대의 후손이니까 데려왔습니다. 저 보세요.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항에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 동족을. 자, 이곳 아프리카 이 검은 대륙에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 후손이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열왕기 10장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13절.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선물한 것 외에도 여왕이 원하고 구한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 후 여왕은 그것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으로부터 무엇을 받아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의 씨와 여호와의 신앙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항상 유대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으로 연결되는 진검다리 노릇을 한다는 걸 마음에 드시고 들으세요. 전승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악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악숨 왕국을 건설한 창건한 왕이 메델리크 1세, 메델리크란 이름의 뜻이 지혜로운 왕의 아들. 자, 이 스바 여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혜로운 왕의 아들이라고 지어줬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설 같죠? 이거 전설이 아니랍니다. 악숨은 BC 8세기부터 AD 9세기까지 홍해를 지배한 아프리카의 강국이었는데 왜 강국이 되었을까요? 새로 생긴 나라가. 이 악숨의 역사에는 이디오페아 역사에는 메델리크 1세가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22살이 됐을 때 아버지 솔로몬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3년 동안 체류하였는데 돌아갈 때 이스라엘 12부족에서 12,000명하고 또 300명이 넘는 성직자들과 같이 갔다는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감안할 때 에티오피아는 BC 8세기부터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하고 또 이 나라가 그때부터 세계 강국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하고 또 유대교 신자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한테 복음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 있던 유대교 신자들을 모두 기독교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같아요. 이런 이야기 외에도 이때 아들을 따라간 제사장 한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보물인 법궤를 이디오피아로 훔쳐갔다는 등 아주 흥미로운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이 악숨 지역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의 고고학자들은 여왕의 궁전을 발굴하다가 법궤가 안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제단을 찾았다고 학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잘 믿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내시가 깨닫지 못한 구절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인데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종의 노래, 영어로 Servant Song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누굴까요? 삼인체 제1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처럼 정확하게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없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800년 후에 오실 예수의 모습과 행적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사야가 묘사하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를 의미한다고 알게 되었을 때 그 놀라움이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8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히 묘사하는지.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기 어려워서 그러는지 믿기 싫어서 그러는지 읽지도 않는다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 예수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네, 용속시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은 개역개정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양처럼 제멋대로 터지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예수,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죽이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큰일,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테반을 죽임으로 시작된 그 박해는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당시에는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사연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역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가사는 이제 블레셋의 수도 가자입니다. 영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역길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인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왜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지금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제 고생 끝에 이제 막 성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아이 주의 천사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상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갑자기 외딴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러 가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두 사람 전도하겠다고 빌립같이 뛰어난 선교사를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 광야에 보낸다? 이거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상식과 내 경험과 판단에 맞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주저합니다. 아,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막상 믿음으로 가보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학교 또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근데 그 직장을 못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다 보면은 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는 우리 크리스천 삶 속에서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가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네시 일행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 비록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지 이티오페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재무장관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에서 28입니다. 그때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감다게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다게는 이거 에티오피아 말로 여왕이란 말인데 이집트 왕을 바로라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간다게, 그러니까 여왕을 보편하기 위해서 내시들이 보통 고위 관직에 기용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흥미로운 사실은 BC 8세기부터 악슴이라는 나라가 강국이 되었다고 하고 또 이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자, 이런 바탕 위에 오늘 본문의 내시가 복음을 만나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꿔놓았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교회를 우리 교회사에서는 코픽 교회라고 부르는데 아주 좀 특이하긴 합니다. 빌립이 내시 한 사람을 전도한 일이 에티오피아를 복음화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누구한테 기독교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교 신자들한테 전했습니다. 유대교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전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기독교를 개종하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교가 유대교로 이제 됐는데 하나님이 유대교를 먼저 주신 이유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는 걸 알아들을까요? 성령님이 큰 소리로 말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속삭임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답은 오늘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지만은 이 이상한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대충하고 이런 분 만나서 전달하려다가 아주 망신당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진 않아도 이 세상을 온통 바꿔놓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Who is Jesus?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아주 정확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내시가 성경을 읽긴 하지만은 그 뜻을 몰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우리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상대방이 지금 궁금한 것,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빨리 알아채는 겁니다.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 예언자 이사의 그런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시는 왜 이 구절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떤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해서 공정한 재판도 얻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사도행전 53장 7절에서 8절 내용인데 그가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예언하는 구절을 읽지만은 아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자꾸 마음에 남아서는 그를 범민하게 합니다. 여기 지금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다섯 번 나오나요? 8장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자, 이 내시가 알기를 원한 것은 인칭 대명사 그가 누구인가? 종 이사야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잘 몰라. 성령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시렵니까? 그러나 빌립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복음을 씨앗입니다. 8장 35절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할까요? 네. 그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이 궁금한 것부터 자꾸 시작합니다. 빌립은 기다렸듯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파송할 적에 너희들이 전도할 때 성령님이 너희들이 할 말을 생각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빌립은 누구 인터뷰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44장 4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인칭대명사 그는 바로 예수 자신을 말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 사도들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쳤던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사야서 53장 내용이 그가 고난을 받는 메시아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을 선지자 자신의 이사야 자신의 고난으로 보던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 고난으로 해설했습니다. 이 그가 여호와의 종 그가 예수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모르는 내시가 알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내시는 고민을 하다가 아,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빌립한테 그 얘기를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러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시의 마음에 아주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예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요, 처음에 예수 소리 들으면 큰 충격입니다. 마침 오아시스가 보이고 아, 빨리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만남, 특히 복음, 예수를 만나는 것, 복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 이디오피아, 운명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도, 또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8장 39절에서 40절로 끝이 납니다. 그들이 물에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답니다. 참 빌립 바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일이 끝나니까 다 탁 뽑아다가 또 딴 데 쓰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면 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신은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매우 기뻐하면서 가는 길을 계속했습니다. 빌립은 아스돗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스돗은 블레셋 그 해안가에 있는 5대 대수 중에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이제 지중해 해안 지역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빌립과 이 사도들의 이 순종과 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질문 하나 또 생기죠. 만일 빌립이 성령의 속성임에 의심을 하고 시간을 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내신은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효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단지 빌립이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손해예요. 자, 빌립이 성령의 속삭임에 순종한 결과는 이 아프리카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데, 이게 빌립이 즉각적인 성령의 순종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필요하십니다. 그 손과 발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의 종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일체께서 만세하는 계획이지만은 여호와의 종 예수의 순종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래도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아, 세상 사람들도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랍니다. 이 복음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꿨을 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런 성령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순종한 그 빌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는 전설이 사실이라면은, 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이 4시의 만남은 천년 전에 솔로몬과 여왕의 만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그 남녀의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한 나라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참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빌립 한 사람의 신앙적인 확신과 의무감에 의한 것이었다면은,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 만남은 이건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한 것이고 빌립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성령님과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령의 개입이 없었다면 빌립이 아프리카 온 사람한테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성령님 하신 일이니까. 자, 사도행전은 성령의 속삭임에 민감해서 즉시 순종한 사람들의 행전, 그 사람들의 액트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크리스천의 뜻이 작은 예수 아닙니까? 또 여호와의 작은 종 아닙니까? 성령 속삭임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때 성령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것, 한 사람, 그까지 한 사람, 작은 일을 위해서 나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혹 낭비가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인도의 히말라야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 썬더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인도에서 딱 요 한 사람 전도했대요. 근데 이 썬더싱이 네, 인도를 완전히 복음화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내가 만나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 사람이 목사가 될지,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될지, 그 사람이 빌리 그라함이 될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평생 한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속삭임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고 내 상식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항상 초월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교회에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요. 그 노사연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네. 세상교를 한 그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솔로몬과 시베의 왕은 천년 전의 만남입니다. 천년 후에 빌립과 복음과 에디오피아 4시에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그 만남을 준비하신 것, 난 것, 그거 마음속에 간증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귀한 만남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 세상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당시 땅끝이라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까지 전해진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